오늘의 메인 주제. 정말 많이 와닿는 주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심지어 해달라는 요청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 놀라운 일인데 한국 학교 운동장에서는 이제 축구와 야구 등 운동들이 금지된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학교에서 운동장 축구 야구가 금지됐을까?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최근 보면은 운동장 축구가 금지되고 있는 초등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기활동을 제한하는 초등학교가 287개교다. 전체 초등학교 중 4.6%, 아직은 많진 않죠? 근데 부산은 35%입니다. 서울도 17%.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구기활동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축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운동장이 좁아서? 놀랍게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요. 축구공에 다른 학생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치면 학교가 책임질 거냐? 축구하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요. 선생은 뭐 했냐? 축구공을 찼어요? 누가 맞았어요? 걔가 울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럼 민원이 들어와요. 압박이 들어와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지해? 뭐 어떻게 방지해? 그걸 방지할 뭐 축구공을 물컹공으로 만들면 되겠는데, 축구공을 풍선으로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축구가 아니잖아. 학교가 사고를 방지하기보단 아예 활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길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근데 이 농구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배구도 못할, 모든 게 못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이런 민원도 있대요. 아이들이 축구라면 축구에 참여하지 못한 내 아이는 어떻게 하냐. 축구를 잘 아이들끼리 축구를 할 텐데 못한 아이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다 기사에 나온 민원들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 우리 아이 기죽고 소외감 느끼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놀랍게도 요즘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운동회 진행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쉽지 않냐? 운동회를 하는 날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저거 못하게 막아달라. 옆에 뭐 아파트나 뭐 그런 아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데 이 기사화도 됐고 뉴스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시작 전에 아이들이 입을 모아 사과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조금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세요. 사과부터 하고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외친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를 열 때 소음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이게 한두 학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그냥 가벼운 거였으면 해프닝처럼 넘어갈 텐데 놀랍게도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운동의 소음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교육부가 그래서 파악을 한 거죠. 실제로 상당수 학교가 축구나 야구를 금지하더라. 그래서 놀랍게도 교육부가 설명자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 그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몇 학교가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발표했어요. 대응책이 놀라운데 학교 민원체계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 원활한 소통과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 뭐 민원이 원활하게 소통되면 좋죠. 소통되면 좋은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민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생각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운동회는 놀랍게도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중 약 60%는 승부를 가리는 운동회를 열지 않는다. 저 어렸을 때는 100m 달리기, 뭐 이어 달리기, 청팀, 백팀, 뭐 별거 다 했거든요. 박터트리기, 무슨 뭐 심지어 무등 타고 뭐하고 하는 거, 학부모까지 껴서 이어 달리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승부를 가리는 운동회를 열지 않는데요. 심지어 달리다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앞을 잠깐 세운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오게. 왜 그러냐? 내용은 이래요. 운동회에서 친 아이가 풀이 죽거나 울면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까 패배한 애가 있으면 이제 우리의 기죽이니까 항의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걸 학교가 겪다 보면 아유 그냥 경쟁시키지 말자. 모두 같은 상품을 두자. 모두 다 우수상, 모두 다 1등. 무승부로 만든다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상장 수여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60% 가까이가. 상장을 수여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뭐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없겠죠. 끝도 없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50%는 소풍을 안 갑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예요. 이게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2023년에만 해도 99%가 갔는데 2025년 되면은 309개, 51%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요 2년,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즘에 소풍이라고 안 하죠. 일령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현장 체험학습, 이제 구소풍. 이런 건 역시 교사나 학교의 재량에 달린 일이죠. 교사나 학교가 판단을 해야겠죠. 같이 모여서 이번에 현장 체험학습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것들이 교무실에서 같이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애들이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한번 저런 걸 하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나 너무나 신경 써야 될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 체험학습 중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 많이 봤죠. 물론 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그게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불안하기 때문에 요즘 소풍은 반드시 안전관리사? 안전지도사? 그런 분들을 무조건 거의 대동을 한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소풍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준비 과정의 행정 업무 부담도 굉장히 과중하다. 행정 업무에 옛날에도 있었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우리 아이 뭐 밥 특별한 거 챙겨주세요. 뭐 우리 아이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뭐 늦었어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뭐 등등등등등등 교사의 책임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취소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숙박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비중이 이제는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박 뭐 이렇게 가죠. 옛날에 뭐 경주 이런 데 많이 가고 옛날에 뭐 해병대 캠프로 수학여행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50%밖에 안 가요. 교내 체험이 11%, 중단 7%, 당일치기, 어디 그냥 가까운 데 삭 갔다가 돌아오는 소풍처럼 그게 26%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해요.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문제 안 생겨도 민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적절한 예신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60만원 수학여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싼지 싼지. 국내 2박 3일 수학여행 60만원 비싸다 싸다. 결론적으로는 취소됐습니다. 취소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차량비 12만원, 숙박 조식 15만원, 식비 5개 97,000원 쭉 있어요. 일단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비싸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라떼는 20명이 한 방에 잤다며. 근데 이게 또 이유는 있다 그럽니다. 이유는 왜냐?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제는 소풍을 가거나 저렇게 1방을 갈 때 쾌적한 우등버스, 1실 2인에서 4인 콘도 리조트, 학생들의 제각각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랜차이즈 식당, 뭐 등등등등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도 민원이 있고 숙박에 대한 민원, 어떻게 이런 방에 재우냐, 음식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 이제 좋은 걸 해야 돼요. 기간에 대한 민원, 아이가 아프면 또 민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요원도 함께가 된다 그럽니다. 전문 인력이 필수다. 200명 정도 가면 8명에서 10명이 필요하고 교대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용이 올랐다는 거죠. 그 옛날에 진짜 라떼는 이긴 하지만 저 때는 조상편인데 그지같이 가서 개고생만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90년대 갔다 왔습니다. 90년대 뭐 이게 여행인지 극기훈련이라 그랬어. 극기훈련 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뭐 그렇게 시키고 뭐 얼차려를 하죠. 얼차려를 밥도 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한 방에 20명 이거 네모바이자 네모바 20명씩 몰아넣고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없었고 심지어 해병대 캠프 같은 아저씨들이 이거 하고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모여서 뭐 식사하고 따로 있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랬다는 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옛날도 극이고 요즘도 극이죠. 극과 극체험을 저희 리서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료 만든 친구가 너는 어땠냐? 98년생입니다. 98년생. 그 이 친구는 2011년에 갔겠죠. 저보다 한 20년 뒤에 간 건데 자기 수련회가 해병대 캠프였대. 98년생이 중학생이면 한 14살일 테니까 2011년 언저리겠죠. 11년, 12년. 정말 추운 날 보트 옮기고 다 젖은 채로 숙소까지 1시간 동안 걸어봤어요. 라고 98년생이 얘기하더라고요. 98년생이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자기도 그랬다. 그러니까 2010년대하고 또 20년대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2020년대 뭔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게 확 굉장히 좀 고급화 되고 민원 안 들어오는 쪽으로, 불평불만 없는 쪽으로, 애들한테 모든 걸 다 공평하게 해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만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다 언론에 나온 예시들이에요. 우리 애가 대표로 개주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시켜주냐, 그래서 개주를 안 하죠. 누구 개주 대표 나오면 어떡해, 우리 애도 하고 싶은데. 교사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민원. 이 여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민원으로 널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깔려있는 것 같긴 해요. 굳이 학교를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튜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 말고 공무원까지 다 포함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신 사례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거 아시죠? 선생님 같이 협박을 하거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좋은 뜻의 민원이 80에서 90%이겠지만 댓글도 그렇죠. 선풀이 80에서 90%인데 문제는 꼭 목소리 큰 10%나 5%의 악플들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래요. 80에서 90% 대중과 다수의 여론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누군가가 이걸 주도해 나가는데 전혀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가요. 하여튼 뭐 뒤에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야 이게. 경쟁 안 시키고 뭐 애들한테 뭘 하질 않는 게 최선이에요. 하면은 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 매뉴얼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자료를 2014년에 낸 게 있어요. 61페이지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 알려주는 민원 응대 요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인의 불안 해소, 정중한 억양 어투, 민원 사항에 대한 공감,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민원인의 제기한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라. 공감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경청하고 사과를 하라는 거죠. 또 교육청에서 알려주는 방문 민원 응대 요령도 비슷합니다. 민원이 방문을 했어. 그럼 면담실에 들어오면 정중 인사하고 본인 소개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감함을 경청하고 민원의 질문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정중히 인사하여 마무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쁘지 않죠. 공감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고 다 좋은데 먼저 들어가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뭐냐. 민원 내용의 적절 여부를 따지는 걸 넣어야죠. 적절한 민원이면 당연히 위에처럼 하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약간 어거지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하는 거는 먼저 뭐 거르든지 해야겠죠. 그 내용도 물론 교육청 자료 저 윗부분에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없다라는 건 아주 좀 약한 것 같고, 그냥 모든 거를 다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주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민원인 응대시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 제가 같은 상황이어서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죠. 표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라. 좋죠? 좋죠.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기다리세요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AS센터 같죠? 콜센터. 자리 없습니다. 아니 그 말고 담당자 안 계시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이게 뭐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시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용의 적절성을 먼저 좀 따져온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협하거나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착하고 정중하게 해야 되며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더라도 감정적 맞대응을 하지 말고 조언과 충고 또는 언쟁은 피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응대하라. 이걸 특이 민원이라 그럽니다. 위협하거나 보복성 민원같이 부당한 사항을 요구나 지속적 반복성 하는 거를 특이 민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그 적절한 민원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냐.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시끄럽게 논다. 운동회 날 하루 뭐 가을 언제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운동회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좀 참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뭐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 내 아이가 다칠까봐 축구를 하지. 아이들 축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뭐 릴레이 주자로 넣어주세요. 더 잘 날린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민원일지라도 물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내용까지 다 들어주면은 축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운동회도 못하고 소풍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너무 이 책임부터 누구냐? 손가락 누구냐? 딱 집어서 그렇게 되면은 책임이 손가락 당이 싫잖아요. 책임 싫고. 그러면은 탈민원이 해결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탈민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탈민원. 민원을 안 받는 세계. 그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애들 교육 안 시키면 돼요. 그럼 민원이 없죠. 아, 교육 안 시킨다고 민원이 오나? 하여튼 뭐. 근데 이게 초중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학교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수강신청이 실패했다네요. 우리 애까지만 넣어주면 안 됩니까? 라는 뭐 그런 것들. 취업 못하면 책임질 거냐? 교육부에 민원을 얻겠다. 이 아래 있는 것도 기사에 나온 겁니다. 한 교수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부모가 성적에 항의했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F학점을 주겠다라고 고지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부모가 자꾸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항의가 들어왔는데 니들 문제가 없으면 F학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적에 항의할 때는 확실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해라 라고 고지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뭐 군대에도 민원이 있다고 해요. 사진을 찍어 올리면 우리 아이 모습 보이지 않는다든지 훈련에 빼달라는 거 뭡니까? 우리 아이 아프니까 우리 아이 어디가 좀 뭐 몸이 약하고 해서 빼달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건 좀 너무 커뮤니티 글이나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저런 글이 얼마 전에 뉴스 뜬 거 보니 KBS 있습니다. 아이 부대회식을 그 아이가 아니죠? 군인이잖아. 아이가 아니잖아. 군인들 부대회식을 이렇게 뭐 찍어서 올려줬더니 비계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왔다. 삼겹살 비계가. 이걸 올린 거는 병사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군장병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올렸더니 비계가 많더라고. 그쵸. 뭐 부모의 마음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민원을 이제 또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있습니다. 교도소도 민원으로 고생 중이다. 옷걸이 부러졌다. 책은 언제 교체되냐. 뭐 등등등등. 수용자의 요구와 문의, 뭐, 여기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빗발친다고 합니다. 가서 내용을 보면은, 안재해철 새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뭐가 울려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인데, 전문 민원인도 있다. 공사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7,62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 하루 평균 41건. 옛날에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응급 헬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이다. 닥터 헬기 시끄럽다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민원을 받는 사람이 민원의 가불기를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닥터 헬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가 그래서 닥터 헬기 띄우지 마세요 라고 오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늑구를 본 사람들이 수많은 민원을 쏟아냈다. 오월드가 공개한 영상에서 먹이를 바닥에 준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오월드 측은 야생동물이 늑대에게는 원래 먹이를 용기에 담아서 제공하지 않는다. 원래 바닥에 준다는 거죠. 야생동물이니까.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먹어야 되니까 이 식기에 안 주는데 이걸 이제 강아지 키우던 분들이 식기에 주다 보니까 저걸 보고 바닥에 있어서 불편했다라는 건데 그쵸. 근데 그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저런 게 이제 들어오면 대응을 좀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냐? 늑구 영상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꼭 저것 때문은 아니지만 늑구에게 평온하고 조용한 게 필요하다 판단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당분간 늑구 사진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이런 거 있죠. 정부 19개 부가 운데 90%가 조직 웹사이트 조직도에서 공무원 실명을 삭제했다. 예전에는 졸업 앨범에 주민등록번호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뒀습니다. 옛날에는 전국민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실명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번호 불안기 있었어. 거기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졸업 앨범에는 아래 주민등록번호 적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각자의 전화번호를 다 알아야 이 나중에도 연락이 된다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강제로 박았는데 이제는 아니 이제는 오히려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름도 삭제합니다. 그걸로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공직을 기피하는데 공무원 지원자 감소 이후 1위는 당연히 낮은 보수고요. 민간에 비해서 낮은 보수 88%. 2위가 놀랍게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40%. 공무원을 노예 부리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이 악성 민원 몇몇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의할 때 뭐요? 그러면 공무원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공무원 아니세요가 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면 어쩔 거고 공무원 아니면 어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은 방어용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 기록 장비나 캠을 착용하고 음성 기록이나 이런 거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걸 계속 켜놓으면 좀 방어되지 않습니까? 사용 지침에 보면 상시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언제 착용해야 되냐 그러면 상시 촬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 위법행위가 뭐 임박하거나 뭐 그런 거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기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위법행위를 할 때 뭐 키거나 위법행위 등이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뭐 아니면은 또 왜 나를 몰래 찍었냐는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강하죠 그런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누구 찍히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 찍히면은 안 돼요. 그게 좋고 나쁘고 뭐가 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어지간하면 지키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그냥 찍죠. 쟤들은 그냥 찍어 저런 씨 못 배운 놈들 찍고 그냥 올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방식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면 또 이것도 있어요. 작년 발표된 특임인원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총 393개 공공기관에서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특임인원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민원을 의미합니다. 뭐 폭언, 폭행 이런 것들. 그중에서 뭐가 가장 많았냐? 상습 반복이 가장 많았습니다. 70%가 상습 반복. 폭언 63%. 신상 공격 40%. 과도한 정보 공개, 나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 뭔가 계속 요구하는 거 56%. 사실 상습 방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면 한 기혁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46,685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는 한 명 4.6만 건.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보 공개 요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도 일종의 민원이에요. 얼마냐? 최근 2년간 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354만 건입니다. 최근 2년에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 건이에요. 전체 23%. 10명이 전체 23%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뒤에 있는 게 정보 공개 청구 건수인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는 232만 건이 접수됐어요. 2023년 대비 26%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아마 하늘을 뚫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넣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물론 많은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 공개 건수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런 일부의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좋은 취지여도 굉장히 안 좋게 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놀랍게도 금감원도 민원을 피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금감원도 공무원이죠. 뭐 금감원도 누구한테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지만 누구한테는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2025년 연간 금융민원 금융상담 조회수가 80만 건 정도 되는데 특히 작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1000%가 늘었다고 합니다. 10배. 2025년에. 기존엔 40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2025년에 4400건이 됐다. 10배가 늘었다는데 올해도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늑구가 놀랍게도 코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늑구가 코인을 어떻게 만들지? 하여튼 있었대요. 저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자료조사 친구가 만들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야 늑구 코인은 뭐야? 돈 어디서 벌어? 늑구가 돈 벌어다 주나? 하여튼 뭐 있었대요. 있었는데 뭐 당연히 전사했지. 당연히 전사했지. 누구가 안 잡혔으면 계속 오르나? 근데 오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데 아 이게 확실히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요즘에 따라갈 수가 없어.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느크코인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느크코인 관련 또 민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 민원 최강국이기 때문에 민원 빅데이터 사이트도 있다 그럽니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여기를 보면 분석 리포트가 있어요. 주간, 월간, 연간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슈별 분석 리포트 이런 것도 쫙 나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슈로 어떤 민원들이 있냐. 촉법소년, 뭐 저출산, 연안, 만전, 여름철 배수, 장례식장 쭉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내용 중에 신기한 게 있는데 민원 예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 예보 시스템 뭐냐. 담당자들한테 자 때가 됐습니다. 민원 올 거예요 라고 미리 예보해 주는 거예요. 정말 민원의 최강국답게 3월이 됐다. 그러면은 교육비 민원이 쏟아질 겁니다. 라고 예보해 주는 거예요, 미리. 학원비 환불이 이때 생기고요. 교육비 지원, 왜냐면 이제 애들이 시작하는 때잖아, 새학기가. 2월에 관심 키워드는 배달 음식에서 이제 아마 올 겁니다. 라는 게 있대요. 이건 왠지 모르겠네. 왠지 모르겠네. 그때 미리 민원을 예보해줘. 또 무슨 민원이 있을까? 뭐 벚꽃 시즌이 되면 벚꽃 민원에 뭐 예보해주고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또 자료 만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정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다. 이거 맞는 것 같아. 미리 선지자께서도 했다가 삐삐삐 오! 3월은 교육비민원입니다. 그럼 교육비민원이에요. 띠노! 하면은 여기는 산업안전민원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민원 접수는 더욱더 편해지고 있고요. 국민식문고 이런 게 나오고 또 올인원 민원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식문고 이런 게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민원이 하기를 더 편하고 또 최근에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지역 현안 이런 게 어려우니까 민원 해결사 이제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사실 굉장히 좋죠. 취지도 좋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달리는 국민식문고를 보완한 뭐 이런 거 시민 맞춤 상담 다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적절한 민원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무시해서 문제였는데 누가 뭐라 그러건 이제는 하나하나를 다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반작용도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개인 의견이에요. SNS 발달이 좀 영향이 있잖아 생각을 해요. SNS 발달이. 예전과 다르게 목소리 큰 누군가가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 명일지라도. 옛날에는 어지간한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지간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SNS 발달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 큰 누군가가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항의하는데 네가 안 들어줘? 일 한번 크게 만들어 볼까? 네 윗선에 찌른다? 민원으로 한다? 너 뭐 위에 교육부에 찌른다? 저한테는 뭐 유튜버 그만하고 싶냐? 댓글 틀어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뭐 유튜버야 뭐 사실 별게 아니지만 뭐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그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게 중요하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요? 일 한번 크게 만들어볼까? 너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려 한번 당해볼래? 그럼 넌 나쁜 놈이 될 텐데? 네가 해명해도 그게 해명일까? 이런 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합의하시죠. 죄송합니다. 하루 이제 가게 되죠. 한낱 유튜버가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 심하겠죠. 민원 들어오면. 윗선에서 뭐라 그러고 감점받고 감봉받고 게다가 또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업들이나 정치권에서 이게 반응을 하죠. SS 여론에. 특히 기업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뭐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되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해요. 표가 달린 문제니까. 그럼 소수의 목소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뗐으면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좀 작은 문제도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장점이 있죠. 소통도 잘하고 작은 목소리까지 널리 퍼지니까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시대로 들어간 것 같다. 무조건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남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실패해도 피해는 작죠. 내가 누군지 알고 저 민원 뒤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공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익이 크게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 생각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거는 어느 정도 선이 중요하죠. 옛날처럼 아예 안 들어준 데서 소통이 잘 되고 작은 목소리까지 확대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지금처럼 얘기한 그런 일들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